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합의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란이 어제까지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틸러슨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러 방식을 통해 여전히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만일 이란에 다시 제재를 부과한다면 이란은 핵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시리아 등 인권 위반이 자주 체계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들을 지목하며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에서 쿠바와 이란 같은 국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들은 역시 가장 무자비한 인권 유린자들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부룬디와 미얀마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들을 신중히 다루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봉쇄 지역에서 주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활동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과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 장악 지역인 포우아와 카프라야 지역에서 버스로 3천 명이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정부군이 봉쇄하고 있던 반군 장악지 마다야와 자바다니에서도 이날 수백 명이 버스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주말 친정부 지역인 라시딘 마을에서 주민들을 수송하던 버스가 폭격을 받아 126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공화당 톰 프라이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제6선거구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선두를 달리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오소프 후보는 48.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2위인 공화당 캐런 핸들 후보의 득표율 19.7%를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다만 아무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 오는 6월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어제의 선거는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공화당에 대한 초반 평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미군은 최근 알래스카 해상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의 접근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F-22 랩터호가 러시아의 TU-95 베어 폭격기 두 대의 알래스카 상공 비행을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전날 코디아크 섬에서 160km 떨어진 상공에서 발생했다며 미 해군 항공기들의 저지 활동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거래해온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동북부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최근 중국인 범죄 조직원 용의자 25명을 체포하고 이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성매매 행위를 벌여온 중국인 여성 22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중국 푸젠성 출신자들로 이뤄진 이 조직에 카탈란 주도 바르셀로나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성매매와 마약 밀매로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바다 위의 해군기지이자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국방력과 맞먹는다는 미국의 항공모함, 그 중에서도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현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항공모함에 붙는 이름은 어떤 이유와 또 어떤 기준으로 지어진 것일까요? 칼 빈슨호는 1930년대 미 해군력을 크게 증강시켜 세계 최고의 해군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한 당시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칼 빈슨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은 칼 빈슨을 기려서 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의회는 1862년에 법을 제정해서 이 주요 함대에 강이나 주요 도시 이름을 붙이도록 했는데요. 해군력이 증강하면서 쓸 수 있는 이름이 고갈돼 버렸고요. 그 후로 대통령이나 정치인,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와 붙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해군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칼빈슨호는 해군의 아버지라는 칼빈슨의 별명답게 여전히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으로서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에서 17도, 신의주 7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에서 16도, 함흥 9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6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데이비드 게이츠의 노래입니다. Take Me Now, 나를 데려가 줘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need, baby, I need your love right now. And I want, baby, I want to show you how. Come on, you know that we've waited long enough, and now it's time, time to be lovers. I try to be all. Maybe it's worth it all for you. And it hurts making me wait for you this way. I can't go on. So come on and turn. The day we live as one. Look back, back over all the things we've done. But 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1년 반 동안 진행해왔던 인민해방군 조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4대 훈령을 제정해서 하달했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군 개혁 작업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조만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일본 정부가 원자로 5개를 폐쇄하는 계획을 승인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청사에서 육해공 각 군의 84개 군급 단위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인민해방군 조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지휘관들에게 4대 훈령을 새롭게 하달했는데요. 그 내용은 당의 지도에 절대 복종,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전투의식 강화, 그리고 철저한 훈련으로 전투 기풍 진작, 마지막으로 작전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편제에 적응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4대 훈령이 새로운 편제에 적응이란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완료된 조직 개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9월 열병식에서 인민해방군 병력을 30만 명 줄이고 그의 말에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몸집을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소수 정예화된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먼저 7대 군구 체제가 5대 전구로 재편됐습니다. 이 5대 전구는 광활한 중국 대륙을 동북, 서북, 동남, 서남, 그리고 중부 이렇게 5개 지역별로 나눠서 방어를 맡게 되는데요. 특히 베이징에 사령부를 두는 중부 전구에는 예비대가 편성돼서 유사시에 다른 전구를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7개로 나눴던 지역을 5개로 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베이징 군구와 선양 군구, 진안, 난징, 광저우, 란저우, 청두 등 이 7개 군구체제는 지나치게 베이징 수도권과 동부 해안 쪽에 방위력이 몰려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불필요한 지휘체계가 별도로 형성돼 있어서 이 세계적인 추세인 군의 통합지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이 통합지휘를 위해서 연합조직을 만들었다고요?
네, 이 작전과 지휘를 총괄하는 총참모부, 그리고 정훈선전을 담당하는 총정치부, 또 병참, 보급, 수송 임무를 관장하는 총후근부, 그리고 장비 물자를 관리하는 총장비부로 구성됐던 예전의 4총부 체제를 해체하고요. 이 조직을 연합참모부로 통합해서 개편했습니다. 미군의 합동참모본부를 본뜬 조직인데요.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그 산하에 보다 세분화된 인사, 정보, 작전, 보급, 통신 조직을 운영하면서 합참의장의 총괄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이번에 연합작전지휘 총사령 직책을 새로 만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군 조직 개편 완료를 기념해서 대대적인 열병식도 연다고요?
네, 중국군 당국은 오는 8월 1일 베이징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8월 1일은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일인 건군절인데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건물 이름도 8.1 대루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군절 90주년인데다가 이 조직 개편을 대회에 공표하는 의미까지 담아서 이 근래에 보기 드문 큰 규모로 열병식이 거행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19차 당대회가 중국에서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일사불란한 중국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군사 굴기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전군 지휘관 회의의 참석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중국군의 육해공 각 군의 84개 군급부대 사령원들인데요. 이 군급부대는 통상 초급 장성들인 소장들이 지휘합니다. 이 대교가 이끄는 사단급 부대인 집단군보다 상급기관인데요. 이 대령보다는 높지만 장성은 아닌 이 대교라는 계급은 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에만 있는 독특한 계급인데요. 이 중국군에서 소장은 이들보다 위에 있는 계급이어서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군단급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이 군단 사령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예. 자, 이렇게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 중국군의 개혁 작업은 계속된다고요?
네, 이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미군의 버금가는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군 개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육군 중심의 재래전 위주 활동에서 해군 공군과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을 강화하는 등 현대전 흐름에 맞는 전력 증강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특히 로켓군은 이 전자정부 우주 분야의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이 전략 지원 부대 신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가를 통한 해외 파병도 중국군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해외 파병 활동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 군사 기지도 짓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인민해방군 2,400명이 아프리카에 매치돼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해외 파병 규모가 통산 3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이 중동 지역과 가까운 곳의 작은 나라인 지부티 정부와 10년 동안의 군사기지 사용 계약을 지난 2015년 말에 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국군의 첫 해외 기지가 들어서는 이 지부티 항구도시 주변에는 이 중국 기업의 투자로 이 교통 관광 기반 시설을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자, 2020년까지 이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군사 굴기 목표, 그 현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운용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전력으로만 보면 전차 만여대, 전투기 5,200여 대, 그리고 잠수함 60여 척, 그리고 항공모함 한 척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대 군사 강국입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한 척을 추가로 진수할 준비를 진행 중이고요. 또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2 실전 배치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실전 운용 항공모함 수를 6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러시아를 따라잡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중국군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조기 총선이 실시될 전망이군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6월 8일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해서 내각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국가는 단결돼 있지만 의회가 분열돼 있다. 이 같은 분열은 성공적인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는 데 위험 요인이라면서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현행 영국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조기에 총선에 실시된다는 것은 영국 국내외에서 이 충격파를 크게 던지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와 영국 내각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유럽연합 측과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국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국론 분열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영국은 지난해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지만 이 탈퇴 협상 시작을 알리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지난달 말에 공식화하기 전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내부적인 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EU 탈퇴 결정을 번복하자는 정치권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최근에 단일 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습니다. 설명하면서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지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 구성원들을 바꿔서 이 EU 탈퇴 협상을 강하게 이끌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메이 총리와 영국 내각의 조기 총선 실시 요구에 대해서 오늘 영국 의회가 표결을 진행하는데요. 이 집권 보수당은 메이 총리를 지지하고 또 제1야당인 노동당이 이 조기 총선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입니다. 이 국론 통합을 추구하는 정신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스티븐 필딩 노팅엄대학교 정치역사학 교수는 오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소속 정당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메이 총리나 집권 여당 의원들이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현지 언론은 이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집권당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40%가 훌쩍 넘는 지지율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야당인 노동당과 중도자유당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을 대입해서 조기 총선 결과를 예측해보면 현재 하원에서 330석을 가진 보수당은 375석으로 의석이 크게 늘어나고요. 제1야당인 노동당 의석은 229석에서 189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당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면 메이 총리 뜻대로 브렉시트 협상을 끌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650석 가운데 보수당이 375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대로라면 메이 총리와 집권 여당은 거의 모든 정책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U 탈퇴 협상도 정부 의지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원자로 5개를 폐쇄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운영한 지 40년이 넘는 오래된 발전형 원자로 5개를 폐쇄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 직후 이 규슈전력을 비롯한 4개 전력회사들이 제출한 이 노후 원자로 폐로 계획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원자로들이 폐쇄되는 겁니까?
예, 사카현에 있는 겐카이 원자력 발전소 1호기와 후쿠이현에 있는 스루가 원전 1호기, 그리고 미야가 원전 1, 2호기, 그리고 시마네현에 있는 시마네 원전 1호기를 비롯해서 총 5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970년대 운용을 시작한 것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자로 가동을 멈췄었지만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에 이 원자로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50%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해서 이 결선 투표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여겨지면서 관심을 끌었던 이번 선거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노력을 옹호했다는 소식, 또 법원의 제동으로 아칸소주에서 계획됐던 사형 집행이 중단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조지아주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미국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하원의원이면 이 435명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상원의원도 아니고 이 하원의원 선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끄는 일 좀 드물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로 여겨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29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딱 100일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 기세를 몰아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왔죠.
예. 자, 이렇게 관심을 모았던 선거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선거에서는 그동안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민주당의 존 오서프 후보가 약 40%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오서프 후보의 이번 승리를 두고 절반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서프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지만 이 50% 이상 지지율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오서프 후보와 어제 2등을 한 공화당의 캐런 핸들 후보가 6월 20일에 벌어지는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이 중도 성향의 공화당원인 핸들 후보는 어제 약 1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조지아주 선거를 두고 이른바 정글 선거다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글처럼 혼란스럽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후보가 한꺼번에 겨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5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제 선거 결과처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는 공화당에서 11명, 민주당에서 5명 등 모두 18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오서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50% 이상 지지율 달성에 실패를 했는데 이 반응은 어떤가요?
네,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예상을 깼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서프 후보의 승리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changing the world, and your voices are going to ring out across this state.
네, 오서프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조지아주 전체 나아가서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서프 후보는 올해 만 30살로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 출신인데요. 이 최근에는 기록영화 제작자로 활동했습니다.
예, 자, 사실 이 나이도 젊고 또 정치 경력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오서프 후보의 선전이 좀 뜻밖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오서프 후보는 82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모금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는 다른 17명의 후보들이 모은 선거 자금을 이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오서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Make Trump Furious, 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자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호응해서 미국 전역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후원금을 보냈고요. 또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공화당 쪽에는 비상이 걸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른 조지아주 제6선거구는 원래는 이 공화당 텃밭입니다. 이 1979년 선거에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당선된 이래 계속 이 공화당이 장악해왔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도 이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톰 프라이스 전 의원의 이 후임을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조짐을 보이자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에 앞서 인터넷 단문 사이트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서프 후보를 이 매우 진보적인 후보라고 비판했고요. 또 어제는 자동 녹음 전화로 또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제 선거 결과가 나오자 이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 또 이 가짜 언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또 공화당 후보들이 11명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공화당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또 이번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서프 후보가 과반 득표에는 실패하면서 이제 6월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 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1차 투표에 앞서서 전문가들은 오서프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점쳤습니다. 이 공화당의 핸들 후보가 이번에 비록 뭐 20%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공화당 후보들이 11명에 달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왔던 건데요.
예.
하지만 2차 투표에서는 이 공화당이 모두 단합해서 핸들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거구를 방문하고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곳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긴 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를 눌렀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아주 강경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취임한 뒤에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요. 자, 이를 두고 민주당과 언론, 또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켈리 장관이 어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국토안보부는 법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켈리 장관은 미국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강경한 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ake no mistake, we are in fact a nation under attack. We are under attack from people who hate us. Hate our freedoms, hate our laws,
네, 사실상 미국은 공격받고 있는 중이라고 켈리 장관이 말했는데요.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의 자유와 법, 가치, 또 미국인들의 생활 양식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강경한 대응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켈리 장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서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64%나 줄었다는 겁니다. 켈리 장관은 전보다 국경을 넘는 사람이 줄었다면서 이는 이 사막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단순히 불법 이민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켈리 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같은 테러단체에 충성을 맹세한 외국인들이 특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이 카리브해 국가와 같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큰 혼란을 또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켈리 장관은 이미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또 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미입국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켈리 장관은 테러 단체들과 범죄 조직이 손을 잡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또 미입국 알선자들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 미국 내에까지 밀반입하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칸소주에서 예정됐던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이 아칸소주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 이 돈 베이 데이비스 씨의 사형 집행을 불과 몇 분 남겨놓고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이 아칸소주 대법원이 데이비스 씨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리자 주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겁니다.
예, 그 아칸소주에서 사형 집행이 되는 게 12년 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형 집행을 둘러싼 법적인 공방이 계속돼 왔고요. 또 형 집행에 필요한 약품을 제약회사들이 공급하지 않는 등 이 주사 약물이 부족해지면서 형을 집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 당초에 아칸소주에서 사형 집행이 여러 건 예정돼 있었다고요?
네, 이 아칸소 주정부는 월요일 17일부터 11일 동안에 걸쳐서 8명의 사형 집행을 치를 계획이었는데요. 이 사형 집행용 주사 약물인 미다졸람의 사용 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다졸람이란 약물은요, 사형수가 의식을 잃게 만드는 단계에서 쓰는 진정제 일종인데요. 이 약의 효능이 떨어져서 1단계에서 사형수가 의식을 잃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다음 독극물이 들어올 때 사형수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잔인한 형벌을 피할 권리를 담은 수정헌법 8조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앞서 연방대법원은 약물을 이용한 사형집행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5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이 사형을 앞둔 사형수 3명이 이 미다졸람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약물을 쓰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연방대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찬성 5대 이 반대 4로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이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아칸소주에서 사형 집행은 완전히 중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법원이 한시적인 약물 사용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수들에게 희생된 이 유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목요일 또는 이달 24일 또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형 집행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사형 중단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형 비판론자들은 아칸소주가 미다졸람의 사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렇게 이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법원이 사형 집행에 제동을 걸자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한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참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막하면 중동지역 열사의 땅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실은 미국에도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엄청나게 넓은 사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황무지 같은 불모의 땅 사막에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 찬란하기 짝이 없는 꽃을 피워냈습니다. 미국 곳곳의 멋과 정취,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를 찾아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사막에 피어난 꿈, 네바다주를 찾아가겠습니다. 네바다주는 이 서부 캘리포니아주 옆에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동부에 있는 주들은 따닥따닥 서로 촘촘하게 붙어있지만 서부에 있는 주들은 네모 반듯반듯 널찍널찍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네바다주도 서부에 있는 주답게 땅이 아주 큰데요. 주 면적이 28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도 훨씬 큰 거죠. 이 네바다주는 50개 주 가운데서도 7번째로 큰 주입니다. 약 25년 전 1992년에 네바다주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김수철 네바다주 한인회장은 이 네바다주의 첫 인상을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내리니까 여기는 시에라 산맥에 있었는데요.
네.
여기가 해발 한 5,000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고 내렸죠. 비행기 보면 호수가 조그만한데 그 호수가 레이타우라 해가지고 미국 10대 절경 중에 하나래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내릴 때 아, 호수도 있구나 산 위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호수가 적은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파도도 치고 하는 곳인데 나중에 알았죠. 그것도 내리니까 아, 이런 총 같은 데도 있고 경상남도 그 창원 같은 느낌이에요. 예, 분지처럼 우리가 아는 그 산체하고는 미국은 영 틀리네요. 산 위에도 이렇게 큰 한 60~7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내리면서 이런 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김수철 씨의 말처럼 이 네바다주의 대부분은 산지나 높은 고원 아니면 사막입니다. 물론 미국의 사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래사막은 아니고요. 대개는 거친 암석, 잡풀들만 끝없이 펼쳐지는 이 황무지 사막인데요. 생명이 살기 힘든 곳이니만큼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땅이었겠죠. 그나마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1870년대에는 인구가 이 넓은 땅에 고작 4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도 사람들이 찾아와 살기 시작한 건 1859년에 거대한 은광이 발견되면서부터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은값이 하락하면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광산과 목축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네바다주는 대신에 동남부 메마른 사막 위에 인공 도시를 건설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는 이 세계적인 유흥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들어서 있는데요. 혼을 쏙 빼놓을 듯 휘황찬란한 전광판에 현란한 불빛, 분수쇼, 음악, 춤추는 무희들, 술, 도박.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1년 사시사철 북적북적합니다. 원래 이 라스베가스는 네바다 땅 중에서도 더 뜨겁고 더 척박한 사막지대라서 주 전체 인구의 1%도 안 될 만큼 별 볼 일 없는 도시였다고 해요. 하지만 1931년에 네바다주가 이 도박을 정식으로 합법화하면서 하나둘 도박장이 생기고 급성장한 도시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살고 계신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구경을 한 번도 안 했다시길래 어디를 꼭 가보고 싶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 라스베가스를 꼽더라고요. 막연히 뉴욕이나 워싱턴쯤을 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라스베가스를 꼽길래 살짝 의외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라스베가스 하면 도박 또 향락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사실 도박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관광차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기도 한데요. 유럽 도시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이 도시 경관에다가 객실이 2,000개에 3,000개씩 되는 특급 대형 호텔들이 부지깃습니다. 게다가 이 사막에 믿기 어렵게도 마치 수상도시처럼 이탈리아에서나 볼 수 있는 배를 타고 호텔과 호텔 사이를 구경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이 땅이 사막이었다는 걸 알아채기란 이 도시를 벗어날 쯤에서야 가능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 곳곳을 살펴보니까 참 곳곳에 한국계 이민자들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 네바다에도 약 14,0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바다주에 사는 한인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살까요? 김수철 네바다 한인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주 스테이트 사업이 카지노하고 목축인데 처음에 와서는 여기가 카지노의 발생지가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계산이 빠르고 하니까 카지노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해서 카지노 딜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카지노 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좀 많이 와 있어요. 또 세탁소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네.
이 카지노의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도박에 빠져서 폐가망신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저 가가지고 카지노 가면은 뷔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는 수준. 손님이 오면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서 카지노가 어떤 곳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그 이외에는 카지노에 빠져서 자기 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가. 내가 듣기로는.
네.
뭐, 여기 살기도 오래 살았지만은 다들 열심히 자기 가족 챙기고 아주 자리들을 다들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한국에도 각 지방마다 지방색이 있고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바다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배단이 드라이스데일 네바다주 관광청 홍보관 얘기 들어봤습니다.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expanse of land. And so comes this very wide open spirit throughout Nevada.
네바다주는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열려 있는 곳이지요. 사람들도 매우 활짝 열린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요. 탐험하는 거에 즐기지요. 많이들 그래요.
네, 또 지난 25년 동안 네바다에 살고 있는 김수철 씨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참 이곳이 다른 지역에 저도 뭐 뉴욕도 가서 조금 있어봤고 샌프란시스코도 가서 있어봤고 조금씩 맛을 봤지만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온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산속에 살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좀 순우하다고 해야 되나? 좀 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끝으로 이 네바다주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 이 배단이 드라이스데일 씨에게 한번 부탁해봤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 찬란한 불빛, 온갖 총천연색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품고 있는 네바다주로서는 다소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I would really say blue because this may be kind of hard to imagine, but we have these
파란색입니다. 상상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하늘이 파랗거든요. 네바다는 300일 넘게 해가 나는 맑은 날이 계속됩니다. 어디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지요. 거기다 네바다가 자랑하는 호수, 타호도 아주 밝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색깔로 파란색을 꼽겠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사막의 도시를 건설한 네바다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lbow room입니다.
So what does elbow room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Mike and Jason had. Listen carefully.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Ugh, there is no elbow room at all in here. 아휴, 여기는 꼼짝할 공간도 없네. It's so cramped and I can hardly breathe. 숨이 막힐 정도로 붐벼라고 하자 제이슨이 You're right. 맞아.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발 디딜 틈도 없어.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야, 다른 식당으로 가자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Yes, let's do that. 그래, 그러자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Elbow room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Today's expression is elbow, E-L-B-O-W, elbow, room. R-O-O-M, room,
elbow room. Elbow room. If there is elbow room, there is enough space to move, live, or work freely. If you don't have elbow room, it's the complete opposite. It means that you don't have enough space or freedom to move about. 단어 elbow, elbow는 팔꿈치라는 뜻이고 room, room은 방,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팔꿈치를 움직일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elbow room, elbow room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여지, 편히 일하거나 살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When you are physically doing something, it's important to have space and be able to move around without getting in the way of another person. 일할 때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행동의 구속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과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무척 많다며 움직일 틈이 없다고 했죠. Oh, there is no elbow room at all in here.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Once our new baby is born, we will need to move to a bigger house. We will really need the elbow room. 라고 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해. 여유 공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elbow room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Let's review. If there is elbow room, there is enough space to move, live, or work freely. And if you don't have elbow room, it's the complete opposite. Elbow room. Elbow room. Elbow roo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 시런이 부른 Save Myself, 이제 내 스스로를 먼저 구하겠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gave all my oxygen to people that could breathe. I gave away my money and now we don't even speak. I drove miles and miles, but would you do the same for me? Oh, honestly. Offered up my shoulder just for you to cry upon. Gave you constant shelter and a bed to keep you warm. They gave me the heartache and in return I gave a song. It goes on and on. Life can get you down, so I just numb the way it feels. I'll drown it with a drink and out-of-date prescription pills. And all the ones that love me, they just left me on the shelf. No farewell. So before I save someone else, I've got to save myself. I gave you all my energy and I took away your pain. 'Cause human beings are destined to radiate or drain. On what line do we stand upon? 'Cause from here it looks the same. And only scars remain. Life can get you down, so I just numb the way it feels. I'll drown it with a drink and I...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75년 4월 19일 오늘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신앙과 정치적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인지세법을 제정해 인쇄된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차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이는 결국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폭발됐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의 배에 타올라 배 안에 있던 차들을 바닷속에 던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군대를 파견해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그러자 미국인들도 이에 대항해 1775년 오늘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 미국인들은 영국에 밀려 패하는 듯 했지만 이후 조지 워싱턴 장군의 지휘 아래 사라토가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1783년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2년 4월 19일 오늘 모든 생명체가 원시 생명체에서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로버트 다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9년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윈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다윈은 22살 때 남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특히 동태평양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 제도섬들에 있는 새들을 관찰하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섬들의 자연 조건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부리 모양이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윈은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생물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제각각 자기의 환경에 맞게 변화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당시 유럽 사회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함께 인류의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